로마서 63번 메시지 교환된 생명이 아닌 접붙여진 생명 하나님의 경륜은 신성한 생명이 우리 존재 안으로 분배되는 문제입니다. 이 분배의 결과로 우리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은 사람의 생명과 신성한 생명 둘 다를 갖습니다. 모든 종류의 생명, 심지어 가장 낮은 식물의 생명조차도 하나의 비밀입니다. 어떤 과학자도 어떻게 해서 조그만 씨 하나가 아름다운 꽃으로 자라는지 충분히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 씨 속에는 어떤 형태와 색상을 가진 꽃을 피우는 생명의 요소가 있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가장 놀라운 피조된 생명 각종 형태의 피조된 생명 가운데서 가장 놀라운 것은 사람의 생명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견해와는 반대로 천사의 생명은 사람의 생명보다 놀라운 것이 못됩니다. 천사의 생명이 사람의 생명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는 것은 틀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사의 생명에게 신성한 생명을 담으라고 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사람의 생명을 창조하시어 신성한 생명을 담는 그릇이 되게 하셨습니다. 비록 당신은 자신을 천사들보다 열등하다고 여길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당신을 천사들보다 더 낮게 여기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재의식 속에서 어떤 이들은 특히 자매들은 천사가 되길 갈망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천사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말하지 않지만 사람에 대한 그분의 사랑을 계시합니다. 천사들은 단지 하나님의 종들일 뿐입니다. 그분이 보시기에 그분의 모든 피조물들 중에서 가장 놀라운 생명은 사람의 생명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천사들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지지 않았지만 사람은 그렇게 지어졌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만들어졌음을 깨닫고 있습니까? 우리는 원숭이들의 후손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의 후손들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형상을 가짐으로써 그리고 하나님의 모양을 지임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처럼 보입니다. 이것은 거룩한 말씀 안에 있는 분명한 계시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따라 창조되었기 때문에 사람의 생명은 모든 피조된 생명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인간이라는 사실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시다. 우리는 사람들이지 천사들이 아닙니다. 형상과 모양과 실제 어느 날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하여 하나님 자신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사람과 동일시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성육신 되신 예수는 하나님인 동시에 사람이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하나님을 사람의 수준으로 이끌어내렸을 뿐 아니라 또한 사람을 하나님의 수준으로 높이 올렸습니다. 창조에 의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모두 가졌지만 그의 안에는 하나님의 실제가 없었습니다. 성육신은 하나님의 실제를 사람 안으로 가져왔습니다. 주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지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분은 하나님의 실제를 체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분 안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원칙적으로 거듭난 모든 사람의 경우도 동일합니다. 거듭난 사람들인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하나님의 모양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실제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담기 위한 그릇. 성경은 사람이 하나님을 담기 위한 그릇으로 창조되었음을 계시합니다. 9장 21절에서 바울은 존귀하게 여겨질 그릇들을 말하고 있고 9장 23절에서는 영광받기로 예비된 긍휼의 그릇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참된 존귀요 영광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광받기로 예비된 존귀하게 여겨질 그릇들이라는 사실은 우리가 우리의 존귀와 영광이신 하나님을 담도록 설계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그릇, 곧 용기인 사람에 대한 예로 장갑을 들 수 있습니다. 장갑의 목적은 손을 담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장갑은 손의 모양으로 만들어집니다. 손은 엄지와 네 손가락을 갖고 있고 장갑 역시 엄지와 네 손가락을 갖고 있습니다. 비록 장갑이 손은 아니지만 손을 담기 위해 손의 모양으로 만들어집니다. 같은 원리로 사람은 하나님을 담기 위한 그릇입니다. 이런 이유로 사람은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만들어졌습니다. 만일 당신의 손을 위해 설계된 장갑 안으로 넣는다면 당신의 손은 그 장갑 안에서 안락함을 느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사람 안에서 안락함을 느끼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동물 안에서나 심지어 천사 안에서도 안락함을 느끼지 못하실 것입니다. 오직 사람 안에서만 하나님은 편안함을 느끼시고 안식하십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잠정적인 거처일 수 있지만 그분의 참된 집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모두 신성한 손이신 하나님을 담기 위해 설계된 장갑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처가 되기에 적합한 형태로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갖고 계시며 우리 역시 그러합니다. 사람인 우리는 강한 의지가 없는 해파리여서는 안 됩니다. 합당한 인간 존재라면 마땅히 생각과 의지를 가질 뿐 아니라 감정이 풍부해야 합니다. 우리는 웃거나 우는 것을 발견하기가 쉬워야 합니다. 우리는 상황이 아무리 어떠해도 감정을 표현할 수 없는 조각품 같아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감정이 풍부하심을 계시합니다. 그분은 미워하시고 그분은 사랑하시며 그분은 분노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에 따르면 하나님이 성육신 되신 예수님은 우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담기 위한 그릇이 되도록 사람은 감정이 있게 창조되었습니다. 감정은 지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감정이 풍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돌 같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사람의 모든 미덕들이 하나님의 속성들을 따라서 창조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사람의 친절함은 하나님의 친절함의 형상입니다. 관대함의 경우도 동일합니다. 사람의 관대함은 하나님의 관대함의 모양에 따른 것입니다. 경건하게 될 수 있는 수용력. 우리는 신성한 손의 모양대로 된 장갑들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엄지손가락이 아닌 엄지손가락의 모습, 즉 손가락들이 아닌 손가락들의 모양을 갖고 있음을 뜻합니다. 우리의 관대함은 단지 모습인 반면에 하나님의 관대함은 그 본체, 곧 실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경건하게 될, 즉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수용력을 가졌습니다. 동물들은 절대로 경건하게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모양으로 되지 않았으며 그분을 담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랑과 친절함과 관대함 안에서 우리는 경건, 곧 하나님 모양을 나타내 보일 수 있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사람을 그분을 담기 위한 그릇으로 지으셨는데 그것은 이 그릇 안으로 들어오시어 그분 자신으로 그 그릇을 채우시려는 의도에서였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그릇들 안으로 들어오실 때 그분은 그 그릇들이 자신에게 걸맞는 짝임을 발견하십니다. 그분은 감정을 가지셨고 그분의 그릇들 역시 감정을 가졌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 그릇들 안에서 그분 자신의 감정을 두고 분배할 장소를 가지십니다. 이런 식으로 사람의 감정과 신성한 감정이 하나가 됩니다. 신성한 감정은 내용물이고 사람의 감정은 그릇이요 표현입니다. 비록 성경 안에 이 계시가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찬양함은 그분의 회복 안에서 이 계시가 더욱더 분명해졌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담기 위한 그릇이라는 사실과 하나님이 그러한 놀라운 그릇 안에서 편안함을 느끼신다는 사실에 대해 우리는 더 이상 가리워져 있지 않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것을 본다면 그때 우리는 이 메시지의 주제, 교환된 생명이 아닌 접붙여진 생명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분배이지 교환이 아님. 우리가 보았듯이 신성한 생명이 사람의 생명 안으로 들어올 때 그 신성한 생명은 내용물이 되고 사람의 생명은 그 그릇과 표현이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생명들의 교환이나 교역이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람의 생명을 신성한 생명과 교환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교환 대신 거기에는 분배가 있습니다. 속이 빈 장갑은 손으로 채워집니다. 또 다른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하자면 우리는 사람이 마치 공기로 채워질 필요가 있는 타이어와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공기는 타이어 속으로 분배되고 그것을 채웁니다. 그러나 공기가 그 타이어와 교환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신성한 공기, 곧 하늘에 속한 류마가 우리 속으로 분배되지만 그것이 우리 사람의 생명과 교환되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이제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그것은 우리 안으로 분배되고 우리와 함께 연합됩니다. 어떤 그리스도인 교사들은 그리스도인 생명을 교환된 생명이라고 여깁니다. 이 관념에 따르면 우리 생명은 비천하고 그리스도의 생명은 더욱 우월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의 생명을 포기하고 그분의 생명과 교환하기를 요청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 생명을 그분께 양도하고 그분은 그것을 우리 자신의 생명으로 대치시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 생명은 교화된 생명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혀 우리 사람의 생명 안으로 분배되고 주입된 신성한 생명의 문제입니다. 이것이 성경 말씀 안의 기본 관념입니다. 존귀와 영광의 그릇들. 로마서에서 바울은 신성한 생명의 우리 안으로의 분배를 보여주기 위한 세 가지 예들을 사용합니다. 각각의 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 생명이 교화된 생명이 아님을 봅니다. 첫 번째 예는 그릇의 예입니다. 어떤 내용물이 그릇 안에 넣어질 때 교환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와 반대로 거기에는 내용물을 그릇 안으로 분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릇은 흙으로 되어 있고 조금도 존귀하거나 영광스럽지 않지만 반면에 그 내용물은 아주 존귀하고 영광스럽습니다. 그러한 내용물이 흙으로 빚은 그릇 안으로 분배될 때 그 그릇은 존귀한 그릇, 영광의 그릇이 됩니다. 이것은 교환이 아니라 분배입니다. 생명의 결합. 바울의 두 번째 예는 결혼 생활의 예입니다. 결혼은 생명의 교환이 아니라 생명의 연합입니다. 결혼 안에서 남편은 아내의 바로 그 인격이 됩니다. 이런 까닭에 아내는 남편의 성을 자신의 것으로 취합니다. 세계 어디에서든 결혼식 때 신부의 머리는 덮여집니다. 이것은 결혼 안에 오직 하나의 머리만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결혼은 하나의 머리 아래 있는 두 사람의 결합입니다. 그러한 결합 안에는 교역이나 교환이 아닌 동일시가 있습니다. 아내는 그녀 자신을 남편과 완전히 동일시합니다. 이 결합, 이 동일시 안에서 아내는 남편과 하나이며 남편은 아내와 하나입니다. 이것은 생명의 결합이지 생명의 교환이 아닙니다. 7장 4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결혼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을 통하여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분과 결혼하여 우리로 하나님께 드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스도는 우리의 남편이요, 우리는 그분의 신부입니다. 신랑과 신부 사이에는 생명의 교환이 없습니다. 그 대신 거기에는 놀라운 결합이 있습니다. 우리는 인격 안에서, 이름 안에서, 생명 안에서, 존재 안에서 그분과 하나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과 그 아내가 합당한 결혼 생활을 갖고자 한다면 그들은 마땅히 그런 식으로 하나 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 생활은 그리스도와 동일시된 생활이요, 그분과 하나 된 생활입니다. 접붙임. 그릇의 예나 결혼 생활의 예나 어느 것도 하나님의 분배에 관련된 유기적인 그 무엇을 묘사하지 않기 때문에 바울은 계속해서 세 번째 예, 한 나무를 다른 나무에 접붙임을 들고 있습니다. 11장 17절부터 24절까지에서 바울은 돌 감람나무에서 참 감람나무로 접붙여진 가지들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접붙임의 결과 돌 감람나무의 가지는 참 감람나무와 함께 유기적으로 성장합니다. 각 나무마다 그 자신의 생명을 갖고 있지만 지금 이 생명들은 유기적으로 함께 자라며 한 가지의 열매를 맺습니다. 외과 의사는 소위 피부 이식이라는 것을 합니다. 이 피부 이식의 절차 안에서 환자 몸의 한 부분에 건강한 피부가 그의 몸의 다른 곳의 상처 부위나 화상 입은 곳에 새 피부가 형성되도록 이식되어집니다. 접붙임이 완성된 후 이식된 피부는 그것이 접붙여진 피부 조직과 함께 유기적으로 자라게 될 것입니다. 그 피부와 그 피부 조직이 모두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이 성장은 가능합니다. 생명 안에 있는 유기적인 요소가 그들로 함께 자랄 수 있도록 해줍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은 그릇들과 결혼 생활과 접붙임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릇들의 예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내용물로 갖는 하나님의 그릇들임을 보여줍니다. 결혼의 예는 서로 다른 생각들과 감정들과 의지들과 개성들과 성격들과 기질들을 가진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하나의 단위를 이루기 위해 결합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접붙임의 예는 두 생명이 결합된 후 유기적으로 함께 성장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음은 심프슨이 지은 접붙임을 노래하는 찬송 중 한 구절입니다. 이것은 자연이 숨기는 비밀이라. 흙 속에 묻힌 곡식 한 알, 추수로 자라가네. 빈약한 나무, 좋은 나무에 접붙여져 더 풍요롭고 달콤한 생명 얻는다네. 의심할 바 없이 심프슨 씨가 이 찬송을 썼을 때 그는 로마서 11장을 생각 속에 갖고 있었습니다. 나는 심프슨이 그리스도인 생명이 교환된 생명이라고 가르쳤다고 믿지 않습니다. 이 찬송에 따르면 그는 그리스도인 생명이 접붙여진 생명, 곧 두 편이 결합하여 유기적으로 자라는 생명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유사한 생명들의 접붙임. 한 종류의 생명이 다른 종류의 생명에 접붙여지려면 그 두 생명은 반드시 매우 유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바나나 나무의 가지를 복숭아 나무에 접붙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열등한 복숭아 나무의 가지를 건강하고 수출이 많은 복숭아 나무에 접붙이는 것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 두 나무의 생명들은 서로 매우 긴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원리를 신성한 생명이 사람 안으로 분배되는 것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신성한 생명은 개의 생명에 접붙일 수 없는데 그 이유는 그 두 생명 사이에는 조금도 유사점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것은 신성한 생명에 결합될 수 있습니다. 비록 우리 사람의 생명이 신성한 생명은 아니지만 그것은 그 신성한 생명을 닮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생명들은 함께 쉽게 접붙여질 수 있고 그런 다음 함께 유기적으로 자랄 수 있습니다. 심프슨의 찬송 가사에 의하면 빈약한 나무가 더 좋은 나무에 접붙여져서 더 풍성하고 더 달콤한 생명을 얻습니다. 빈약한 나무의 생명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풍성하고 달콤한 나무의 생명을 따라서 하나의 단위로 함께 자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이것이 교환된 생명이 아니라 접붙여진 생명이라는 것을 봅니다. 접붙임을 통해 높이 올려짐. 더욱이 하나님이 명하신 자연의 법에 따르면 빈약한 생명이 더 풍성한 생명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더 풍성한 생명이 빈약한 나무에 영향을 줍니다. 사실 풍성한 생명은 빈약한 생명의 모든 결점들을 삼켜버릴 것이며 그렇게 해서 그 빈약한 생명을 변화시킵니다. 같은 원리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접붙여졌을 때 그리스도는 우리의 결점들을 삼켜버리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 자신의 생명을 제해버리지 않으십니다. 그와는 반대로 그분이 우리의 결점들을 삼켜버리심으로써 그분은 우리의 인성을 높이 올리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생각과 의지와 감정, 그리고 우리의 모든 미덕들을 높이 올리십니다. 분배함과 연합함과 거함. 요한복음 14장 20절에서 주 예수님은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한 그날이란 그리스도의 부활의 날입니다. 이 구절에서 주님은 그분의 부활의 날에 제자들이 그분이 아버지 안에, 그들이 그분 안에, 그분이 그들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한 생명을 다른 생명으로 교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명들의 연합입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는 그분 안에 있습니다. 이것은 삼일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으로 분배되고 주입됨으로부터 오는 연합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에서 말한 연합은 소재에 있어서 기름과 고운 가루의 섞임과 같습니다. 고운 가루는 기름 안에 있고 기름은 고운 가루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연합입니다. 연합은 상호 거함으로 인도됩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주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라는 이 상호 거함은 우리가 연합된 생명을 말할 때 의미하는 바입니다. 더욱이 이 연합된 생명은 접붙여진 생명입니다. 하나의 생활을 가진 한 생명. 요한복음 6장 57절은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주님은 그분이 아버지로 인하여 산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두 인격이 한 생명에 의해서 살고 단지 하나의 생활을 가짐을 가리킵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둘이지만 그분들은 두 생명을 살지 않을 뿐더러 두 생활을 갖지도 않으십니다. 아들은 아버지에 의해 사시고 아버지는 아들을 통해 사십니다. 이 구절에서 주님은 그분을 먹는 사람도 역시 그분을 인하여 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아들과 아버지가 한 생명과 한 생활을 가진 두 인격들인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와 아들도 하나의 생활과 함께한 생명을 가져야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이것이 접붙여진 생명이지 교환된 생명이 아님을 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바울은 그 자신의 그리스도인 체험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지금은 그리스도가 자신 안에 살고 계신다고 말합니다. 또다시 우리는 한 생명과 한 생활을 가진 두 인격들, 곧 그리스도와 바울을 봅니다. 우리의 결함들과 부족함들을 삼켜버림. 우리가 지적했듯이 더 나은 생명이 열등한 생명의 결함들과 부족함들을 삼켜버립니다. 이것은 신성한 생명이 우리 사람의 생명의 결함들과 부족함들을 삼키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는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에 죽이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합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은 성육신과 인생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과 부활을 거쳤음을 기억하십시오. 지금 그분의 생명은 이 모든 성분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한 설명으로 항생물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치 항생물질이 병균들을 죽이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죽이는 요소가 우리 안에 소극적인 것들을 끝냅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 사람의 생명을 양도해드리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대치되기를 더 좋아할지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 생명이 세균들로 가득 차 있으므로 그것이 신성한 생명으로 대치되기를 원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방법일지는 몰라도 그분의 경륜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방법은 아닙니다. 그분의 방법은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결함들과 부족함들과 세균들을 삼켜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예수님을 사랑하며 그분과 하나 되길 원한다는 것을 그분께 말해드리면 드릴수록 더욱더 우리는 영적인 항생물질 안에 있는 죽이는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요소들이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유용합니다. 그분의 생명 안에는 영양 공급의 요소와 마찬가지로 죽이는 요소도 함께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기질 때문에 낙담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생명은 당신의 기질 속에 소극적인 요소를 죽일 것이며 그런 다음 당신의 기질을 내던져 버릴 것이 아니라 그것을 높이 올리고 그것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성육신의 원칙. 오순절 교파들이나 카리스마 운동 안에 있는 많은 이들이 소위 예언함에 있어서 종종 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고 말한 구약의 선지자들을 담기를 매우 좋아합니다. 비록 이런 표현이 구약의 선지자들에 의해서 자주 사용되지만 신약의 저자들에 의해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바울이 많은 서신서들을 썼지만 그는 서신 끝에서 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고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기 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 영과 함께 있기 원하노라. 혹은 간단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영과 함께 있기 원하노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차이에 대한 이유는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구약시대에는 아직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발생하지 않았었습니다. 성육신이란 하나님이 사람 안으로 오시고 사람과 하나 되는 문제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으로 하나님은 사람 안에서의 그분 자신의 성육신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성육신의 원칙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거듭남을 통해 그리스도가 우리 존재 안으로 출생되시고 우리와 하나 된다는 뜻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서 말하듯이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거듭난 한 주님과 한 영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와 한 영이라는 것을 선포할 수 있는 근거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게 된 그날 우리는 구원받았을 뿐 아니라 또한 영 안에서 그리스도와 결혼하였으며 우리와 그분과의 결합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계속 그분을 접촉함에 따라 신성한 생명의 우월한 요소들이 우리 사람의 생명의 열등한 요소들을 삼켜버립니다. 그럴 때 우리가 말하고 행하는 것, 또한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의 말함과 행함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는 표현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으로 접붙여졌고 그분과 함께 하나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것은 자연히 그분이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은 이것을 예시하고 있습니다. 25절은 이제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님의 긍휼을 받음으로 충성된 자가 되어 내 의견을 제시하노라 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 문제에 관한 주님의 계명을 갖지 않았지만 그는 주님을 사랑하고 실질적으로 주님을 살아내었던 자로서 말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계속해서 그의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렇게 한 후에 그는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고 말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고린도전서 7장을 읽을 때 우리는 그 장 전부를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일부로 받아들입니다. 이와 같이 바울은 주님과 하나였기 때문에 바울의 말함은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성육신의 원칙에 따라 그리스도는 바울 안으로 성육신 되셨고 바울은 교환된 생명이 아닌 접붙여진 생명을 살았습니다. 이것이 그로 하여금 주님과의 하나 안에서 말할 수 있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와 우리의 체험. 그리스도인의 생명은 교환의 문제가 아니라 접붙임의 문제라는 사실에 대해 우리 모두 깊은 인상을 받기 바랍니다. 더 낮은 생명, 곧 우리 사람의 생명이 더 높은 생명, 곧 신성한 생명 안으로 접붙여지며 더 높은 생명은 더 낮은 생명의 결함들과 약점들을 삼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함에 따라 더 높은 생명은 자연히 더 낮은 생명을 풍성하게 하고 높이 올리며 변화시킵니다. 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것은 우리의 교리나 의견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신성한 계시입니다. 더욱이 이 계시는 우리 그리스도인 체험에 의해 뒷받침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 그리고 우리 체험에 따라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는 오늘날 놀라운 접붙여진 생명을 갖고 있음을 봅니다.